여러분,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나의 아저씨의 드라마의 끝 장면에 보면 이런 대사가 등장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평안에 이르렀느냐? 예, 평안에 이르렀느냐? 여러분 좀 어떠세요? 예수 믿고 평안에 이르셨습니까? 정말입니까? 네. 행신교회 만나서 평안을 찾으셨습니까? 정착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평안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안을 좀 비교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참된 평안을 찾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지난주에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형 에서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잘못했던 것들을 뉘우치고 전부 배상하는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특징들이 나타났죠. 두려움 앞에서도 그 앞에 용기를 내어 나아갔고, 또 어떻습니까? 잘못을 충분히 뉘우치고 회개했으며, 그것이 심정과 말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서 배상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하고 화해를 통해서 평안을 찾은 듯한 그런 야곱의 행보들이 오늘 12절에서 20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빠르게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보면 에서가 제안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 말은요, 내가 앞장서서 너를 호위할 테니까 같이 가자, 이런 제안입니다. 어디로요? 자기가 사는 곳으로, 자기 성이 있는 곳으로 가자. 세일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절합니다. 자녀들이 너무 어려요, 형님. 그리고 가축들 중에서 새끼가 많아갖고 하루만 빨리 몰면, 빨리 치면 다 몰살당하고 맙니다. 이런 완곡한 핑계들을 대면서 거절을 해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아멘.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더라. 어디로 간다고요? 세일. 이 세일은 에서의 거주지죠. 근데 야곱은 그 뒤에 보니까 어디로 갈까요? 세일이 아니라 숫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숫곳은 가나안 초입 세겜 땅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사는 세일은 저 남동쪽이고, 이 숫곳은 가나안 땅 초입으로 저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야곱은 왜 에서를 완곡하게 거절하고 속이면서까지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이유들을 생각해보면 한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야곱의 개인적인 성향을 봤을 때는 야곱은 아직 에서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화해를 했어요. 다 풀었습니다. 하지만 형에게 가서 그 슬하에 살다 보면 야곱에게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야곱은 라반 집에서의 고생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아, 누구 밑에서 사는 거 너무 힘겨워. 그래서 야곱은 길을 달리합니다. 또 하나의 아주 유력한 이유가 있는데, 야곱은 아마도 자기의 목적지가 아버지 이삭과 살던 고향 가나안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꽤나 신앙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가야 할 곳을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까지 좋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숫곳이 잠시 거치는 정거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누굴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누굴 위해서? 가축을 위해서 막사를 지어요. 이 가축 막사라는 뜻이 숫곳이에요. 숫곳, 수코트. 뭐 하려는 겁니까? 자기 집 짓고 막사 짓고 그 땅에 정착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자, 이어지는 18절을 보면 그 의지가 더 확실해집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한 번에 쭉 보도록 할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어떻게 해요?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라. 자, 이제 세겜성 앞에 아이의 자리를 잡고요.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밭을 삽니다. 돈 주고 베크시타에 그리고 제단까지 쌓습니다. 학자들이 크시타가 어떤 화폐 단위인가 연구를 해봤는데 근거가 없어서 어느 정도 양인지 알 수가 없대요. 그러나 분명한 건 야곱이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밭을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제 그곳에서 가축 키우면서 젖을 짜면서 세겜 성읍 사람들하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 상거래를 트고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착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에 18절 초반에 보니까 아까 제가 한번 강조했던 평안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샬롬인데요.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는 여기에서는 모든 과정이 이 야곱이 여기에 정착하는 모든 과정이 순조롭고 무탈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이제 그 무탈함, 평안함을 가지고 뭐까지 합니까? 자리를 잡고 제단까지 쌓은 뒤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뜻은 뭐냐면 하나님,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누구예요? 본인. 이때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붙인 거는 자기 이름을 얘기한 거예요.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 얼굴을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았죠. 에서하고 이제 화해하면서 극적으로 참회했던 기억들이 이 야곱에게 최근의 신앙의 경험들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신앙의 경험들을 담아서 제단을 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어. 그리고 평안이 찾아왔어. 야곱의 신앙 고백이 담긴 제단이 엘엘로헤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체험들 참으로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넘어서서 점점 더 자라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평안하기만 한 과정은 아닐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성장은요, 내 경험이랑 내 신앙 고백을 넘어서 성경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성경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신앙생활 무엇입니까? 어떤 신앙생활 꿈꾸세요? 예수님 믿고 그 다음 죄사함 받고 회개도 했어요. 참회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갈등도 해결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이제는 평안히 살았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모든 내 삶이 형통케 되었더라. 그리고 행신교회 같이 좋은 교회도 주셨더라. 아멘이십니까? 이 부분이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아. 쿵짝이 잘 안 돼 아직. 여러분, 방송이 지금 나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요. 그리고 엘엘로헤 이스라엘처럼 행신교회 같은 좋은 교회도 주셨더라. 네, 좋습니다. 현명 집사님 고맙습니다. 네. 야곱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야곱도 그래, 나 이제 은혜 받았어, 회개했어, 참회했어, 그럼 이제 평안한 삶을 살아보자. 하지만 여러분, 이 33장이 다 끝나고 평안으로 마무리될 것 같은 시간들이 다 끝나고 34장으로 한 장을 딱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 읽어보셔서 아시죠? 불길한 예감이 있습니다. 34장 1절,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자, 야곱의 딸, 그죠? 레아의 막내 디나가 세겜 성읍으로, 그러니까 그 상궐에 트고 이제 그 주변에 장막을 쳤으니까 세겜 성읍 사람들을 보러 갔다가요. 추장 세겜에게 눈에 들어서 못된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레아의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몹시 분개해요. 그래서 세겜 성읍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할례 너희들 받아야지 돼. 그래야지 우리랑 잘 지낼 수 있어. 라고 해놓고요. 할례 받은 남자들을 전부 칼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참극이 일어나요. 자, 평안할 것만 같았던 야곱의 삶에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은혜도 받았고요. 참회도 했고요. 이제 순적하게 평안히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는데 야곱에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겨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때 야곱의 모습이 어떤 줄 아십니까? 야곱이 이 디나 사건이 일어난 뒤에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의 어떤 살인극이 벌어지고 난 뒤에 3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요, 지금 디나는 안중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이가 저지른 범죄가 그들 자신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안중이 없어요. 오직 무엇만 생각합니까? 너희가 내게 나로 하여금 나는 수가 적은 즉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뭐만 염려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 자기밖에 없어요. 7번이나 나를 강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의 신앙은 오직 나의 평안, 나만의 평안을 세우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해 보이던 야곱의 삶, 정확히 말하면 야곱 스스로가 만들어낸 평안이 부서졌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까요? 왜 야곱이 자기 삶을 평안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까? 평안히 세겜 성읍에 가서 정착하면 안 됩니까? 35장 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왔다리 갔다리 할 거예요. 33장, 34장, 35장을 왔다 갔다 할 건데 35장 1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3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급하게 등장하십니다. 디나 사건이 수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세겜 성읍 사람들이 다 야곱 집에 몰려와서 죽일 것 같으니까 피할 길을 내신다고 베델로 가라고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베델로 가라. 거기 거주하며 제단을 쌓으라.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명령이 떨어졌을까요?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자, 우리는요, 이제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제 뭔가 이 평안은 이상한 평안이구나라는 문제의식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장착을 하고 다시 오늘 33장 본문을 추적할 것입니다. 33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38장 18절, 아까 읽었던 본문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평안히라는 단어가 나오죠. 평안히, 샬롬. 야곱이 세겜 성읍 앞에 정착한 것을 우리가 평안한 삶으로 보게 된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평안히가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서 먼저 나왔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8장으로 앞으로 몇 장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그 앞에 서원했던 장면들이에요. 서원 장면을 한번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을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야곱의 서원이었어요.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본 뒤에 그 사자가 오르내리며 이 층계를 내려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야곱이 본 뒤에 한 야곱의 서원이에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나 지금 떠나는데 도망하는데 라반 집에 가는데 함께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평안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기 이곳에 내가 세운 돌 내가 오늘 아침까지 베고 잤던 이 돌베개를 세워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디에 있습니까? 베델입니까? 아니요. 세겜에 있습니다. 야곱의 평안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안위를 위한 평안, 나를 위한 평안, 그것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면에 흐르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만홀히 여겼다는 데에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야곱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나의 하나님, 내 평안을 보장하는 하나님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디나 사건 이후에 야곱 반응을 보십시오. 전부 나예요. 나, 나. 자기 평안은 그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되는 것처럼 누구도 그 평안은 깨트리면 안 되는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편의대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자기의 형통만을 간구하는 신앙,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야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은 본성이 모두 이기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나 이기적입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겉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포장들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신앙의 슬로건도 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면 내가 하나님을 언제 경험했느냐 하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과거의 일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앵무새처럼 고백하지 않습니까?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며 말씀으로 다스려가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파헤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네가 만들어 놓은 평안이다. 네가 네 집 짓고 먹고 살 궁리 네가 하고 신앙생활도 예배도 네가 만들어 놓은 평안이다라는 걸 성경이 계속해서 들춰냅니다. 성경은 고백하죠.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너희들의 입술은 전부 열린 무덤이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얘기가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왜요? 평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그 어떤 불편한 마음도 없는 상태. 그죠? 뭔가 내게 꺼리낌을 주지 않는 상태. 내가 손해보는 것은 결코 하나도 용납할 수 없는 그 상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행복해야 된다고 하는 이기적인 행복 추구.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생애를 쭉 보다 보면 너무 얼굴이 낯뜨겁고 부끄러워요. 정말로 우리와 복사판입니다. 똑같아요. 적나라합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에요.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굴복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새 이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에서와 화해했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회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약속을 잊어버리고 너무나도 평안하게 누굴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가축을 위해서 세겜 땅에 와서 정착하는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제단도 자기 마음대로 쌓아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았지만, 거듭났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의 불편함은 용납 못해. 내 감정이 건드려지면, 내 생각이 틀렸다고 지적하면 나는 바로 귀를 닫아버릴 거야. 하나님, 내 인생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하나나 두 개 정도는 내어드릴 수 있지만 전부를 달라 하시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적나라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은요, 다행히도 이 사실을 거꾸로 깨닫습니다. 사건 터지고 나서요. 디나 사건이 터진 이후에 한번 보십시오. 디나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나오셔서 베델로 가라고, 거기서 거주하라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야곱이 이제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고 나서 야곱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35장 2절하고 3절입니다. 35장 2절하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러분, 이 내용 보시면서 놀라지 않으십니까? 평안을 논하던 야곱, 은혜 받은 야곱, 그의 가정에 그때까지 우상이 가득했다. 놀랄 노짜입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우상을 버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베델로 그제서야 떠나요. 여러분, 이때 야곱의 집에 우상이 있었다라는 거, 그거 신기하고 놀라우십니까? 아니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 당연한 결과인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33장 20절 마지막 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20절 본문 띄워놔 주세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엘로헤 이스라엘. 근데 여러분, 이 엘엘로헤 이스라엘이 번역이 안 돼 있고 여기 그냥 박혀 있죠. 이 관용구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을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관용구와 흡사한 것을 발견했느냐. 이 표현이 그 당시 가나안 종교들이 신을 부를 때 사용하는 관용어구하고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 가나안 종교에서 어떤 제의를 드릴 때, 이방인들도 그 신들을 섬기잖아요. 많은 신들. 그 제의를 드릴 때 시작하는 어구가 어떠냐. 제가 한번 몇 개 말씀드려볼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는 나의 신이여. 내가 필요한 것을 들어주시고 내가 결핍된 것을 채워주시는 나의 신들이여. 화면에 띄워져 있네요. 이게 뭐냐 하면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랑 비슷하다고요. 사실 엘엘로헤 할 때 엘로헤는 복수형입니다. 신들. 야곱이 제단을 쌓고 부르는 하나님은 다소 많은 부분이 가나안의 종교와 닮아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아이 그렇게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라고 할지라도요, 적어도 야곱이 나의 하나님,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베델에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며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평안의 신이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심지어 은혜들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의 자존심은 내려놓지를 못하잖아요. 내 고집은 꺾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건드리면 폭발해버리는 핫버튼을 손에 딱 쥐고 하나님 이것까지 건드리면 하나님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라고 협박을 한다고요. 여러분들 왜 이러는 줄 아십니까? 왜 한국교회가 왜 자꾸만 어떤 우리가 기복신앙, 기복신앙은 맞는 거죠.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근데 기복주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가. 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 삶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거나 아니면 아예 기도도 안 하고 기대도 없이 냉랭하게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 두 가지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릅니다. 성경을 모른다는 말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추측하는 신, 내가 기도할 때 뜨거운 어떤 그런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느껴지게 하시는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착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들여올 때요, 웃사가 손을 대었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언약궤를 맬 때 끈을 달아갖고 막대기를 꿰어서 어깨에 메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아무도 몰랐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뜻, 그리고 나의 평안, 그것을 위한 신을 간구한다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갈등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마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형태가 기독교 신앙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신자들을 가장 헷갈리게 하는 게 뭡니까? 어떤 우상입니까? 오늘 야곱이 섬겼던 평안의 우상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나서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성경에서 평안을 뭐라고 한다고요? 샬롬, 샬롬. 그럼 잘 보십시오. 야곱이 오늘 자기가 원하는 세겜 땅에 가서 집도 짓고 막사도 짓고 제단 쌓은 것이 샬롬이었습니까? 아니라고요. 진정한 샬롬은 창세기 28장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베델에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서원에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안, 샬롬은요, 내 삶에 문제가 없고 편안해진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을 붙들며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샬롬이에요. 평안은 나 혼자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평안하고 비슷한 단어가 나와요. 평온. 들어보셨습니까? 평온. 사사기에 여덟 번인가 아홉 번인가 등장해요. 샤카트. 뭐라고요? 샤카트. 평안은 샬롬. 그다음 평온은 뭐라고요? 샤카트.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평안의 우상은요, 거의 대개 샬롬이 아니라 평온, 샤카트입니다. 사사기 3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고 있는 상태가 평온이죠. 사사시대는요,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임시방편으로 사사를 주십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주변 나라들에게 아주 기적같은 초인같은 힘들을 발휘해서 계속 전쟁에서 이겨요. 그러니까 사사가 다스릴 때는 이방 족속들이 넘보지 못합니다. 그럼 뭐합니까? 평온하죠. 그러다가 사사가 죽어요.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 뭘 합니까?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이웃나라들, 열방들, 이방인들이 막 쳐들어와요. 그러면서 또 뭐가 깨집니까? 평온이 깨져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뭘 달라고 할까요? 사사를 달라고 해요. 그럼 또 다시 강력한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잠시 몇십 년 동안 평온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사사가 죽으면 평온이 깨집니다. 여러분, 이 사이클의 반복, 이게 사사기예요. 그리고 자칫 우리 또한 이 사이클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의 평온은 무엇입니까? 자기 앞에 당면한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샬롬, 진정한 평안은 무엇입니까? 평안은 내게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내게 여전히 갈등도 있으며 내 앞에 있는 당면한 문제들이 해결되지도 않는 그 상태가 지속된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평안입니다. 곧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에 얻지 못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힘, 그것이 평안이에요. 내 삶이 엉망이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힘, 그것이 평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을 만큼 힘겨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는 힘, 죄를 꺾고 날마다 거룩을 향해서 성장하려고 나아가는 힘, 그것이 바로 평안, 샬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샤카트, 평온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샬롬, 평안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돌아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평온이 잘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평온을 바라십니까? 안 바라십니까? 바라십니까? 안 바라십니까? 저도 여러분들의 평온을 바래요. 저의 평온도 바라고요.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평온이 계속 깨져요. 제 평온도 깨지고 성도들의 평온도 깨지고 계속해서 어렵습니다. 그 신앙생활이 사실은 예수 믿는 게 그닥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제 그거 정도는 아시지 않습니까? 모르세요? 여러분 아직도 막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설레이세요? 아직 평온이 안 깨져셔서 그래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위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니, 저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설교 들으면서, 와, 나 저렇게까지는 못 산다 생각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빨리. 이렇게 적다고? 근데 교회가, 예. 여러분, 좋아요. 또 어떻습니까? 아,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여기가 더 좋아 보이는데 왜 저리로 가라고 하시지? 야곱의 위기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너무 우리는 본의대로 해석해요. 내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순종을 보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따르기가 어려우니까, 아유, 그거, 성경이 말이야, 그게, 그게 2000년 전에 그 쓰여진 것으로서, 뭐 여기서 이 뜻은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물타기를 하는 거죠. 왜요? 순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합리적인 것 같거든요. 내가 더 상식적인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요즘 세상에 무슨 구닥다리 하나님이냐는 거죠. 아니, 지금 최첨단의 시대에 교회가 지금 꼰대 같은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소통을 이야기하고, 그죠? 공정을 이야기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주제들이 있는데 뭔 성경이냐? 거기다가 평온을 주지 못하는 신이 어째서 우리에게 신노릇을 한다는 말이냐? 여러분, 이게 불신자들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가운데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따지고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평안, 그 샬롬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우리는 하나님하고 딜하는 것부터 배워요. 평온을 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열심히 할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평온이 아니라 평안이라고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4장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그리고 곧 다음에는 무슨 말씀이 나온지 아십니까? 포도나무 가지처럼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또 이어서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평안을 끼친다. 근데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일이다. 이게 연결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평안은요, 반드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과 말씀의 순종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평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의, 말씀 안에서의 평안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넘어가서 16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기가 차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잘 보세요. 평안을 누리라고 해놓고선 그 한 구절 안에서 뭐 당한대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대요. 그래놓고 그 말씀 하시고 17장에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시고 붙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세상에나. 평안을 주시겠다고 해놓고 금세 붙잡혀서 죽는 신. 참으로 신뢰가 없는 신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환난 당하셨고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샬롬, 곧 평안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라고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평안은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평안이며 내 죄를 깎는 평안이며 사랑하기 힘든 대상을 사랑하는 평안입니다. 나의 평안이 아니라 이웃의 평안을 염려하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그 섬기는 자리에 가서 십자가를 지는 길, 그게 평안이라고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서 대개는 이 세상이 주는 평온과 형통은 못 누리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길, 그것이 평안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우리 삶에 평온은 없는 겁니까? 이렇게 하시는 표정인데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보다 평온케 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보세요. 평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온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평온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평온은 자주 깨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평안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결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샬롬을 이루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이웃과의 샬롬을 이루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우리 생의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제 점심이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없는 평온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평안입니까? 오늘 이 아침 평온을 벗어나서 마침내 평안에 이르는 길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작할 때 했던 질문 다시 한번 양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께 해볼게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평안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옆에 앞에 앞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평안에 이르렀느냐? 웃음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환난도 당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포기하지 못해서 고생도 좀 하십시오. 우린 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나눠지는 제자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좀 불편하십시오. 크게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좀 불편하십시오. 억울하십시오. 져주십시오. 상처받으십시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불편하고 억울하고 져주고 상처투성이에 이룬 것도 없이 만신창이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빛나고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하늘 높이 드실 것입니다. 이 사랑에 그리고 이 평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